신약 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올해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귀중한 의미를 놓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를 반갑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성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니까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즉 죽음에까지 이르는 섬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었고 또 죄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죄값을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청원을 하는데 그것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분노케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우리도 그러한 생각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동료 어머니가 와서 먼저 노골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나라가 갖는 영광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거나 또 그 지위로 인하여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시는 그 고난이 주의 나라가 이룰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을 분명하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폭력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 힘과 폭력으로 왕의 자리를 꿰차야 하고 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백성들이 왕 하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게 해야 하는 자기 백성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폭력적인 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의 왕은 사랑으로 그 힘과 능력을 행사하고 또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 즉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나라의 왕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 생각하여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나라의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종들을 부리는, 부려먹는 주인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없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점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아닌 상대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상대를 먼저 돌아보게 되면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면 바로 그 시작 때부터 상대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 상대가 드러난다 하여도 그 상대는 나를 위하여서 소모되는 존재들이지 내가 그들을 섬긴다거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 아래 무릎 꿇는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로지 나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어려워지면 안 되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엔 그 어떤 섬김도 내가 종이 된다는 사실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심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죄인들을 외면하시면 그만입니다. 종이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로서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자리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었는데요. 박 목사님 신방을 너무나 받고 싶은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신방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와 또 여러 바쁜 일 때문에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어서 주일에 신방을 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연락이 왔고 박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러면 신방을 가겠다 하셔서 그렇게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박 목사님 대접하기 위하여서 아주 싱싱하고 좋은 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박 목사님 회를 한 점도 입에 안 드실 텐데 그분들은 잘 모르셔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때 그 교육부서를 마치고 저만 어떻게 시간이 비어 있었는데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최전도사 여기 신방 가서 모든 회는 최전도사가 다 먹어야 돼 미션이야 이렇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교회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온지 그리고 또 목사님과 같이 신방 가는 것도 두근두근하고 또 이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탁으로 자리로 옮겼는데 정말 회만 한 가득 그 상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회 안 드시니까 김치하고만 밥을 드셨죠. 문제는 그 두 분 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목사님 대접하려고 좋은 회를 준비해 뒀는데 전도사 하나가 따라와서는 눈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만 집어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아마 이 집사님 가정이 그때 저 때문에 아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좀 눈치 있게 먹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때 박 목사님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은 잘 드십니다. 예, 원하시면 언제든지 회 대접해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위대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고 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자리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또 확고한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이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5절 처음부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셨듯이 우리의 출발, 우리의 첫 걸음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사랑이란 자기의 생각에 따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랑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가장 진리인 사랑이고 그리고 가장 진실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랑,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 이상 뭐가 있겠는가 싶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상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르고 또 오해할 만한 것이 충분히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그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것은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나도 유익이 될 만한 거리를 저 사람에게 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없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이 사랑의 의미와 관계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이유가 없는 대상,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원수라거나 적이라거나 이런 대상들과는 사랑을 나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드러내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자리에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뺨을 친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자와 함께 십리를 걸어가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그저 읽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은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삶들이 그 곤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듬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고 또 목표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책임,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사실 읽기는 쉽게 읽었지만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권면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자존심과 내 의의를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린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의 은혜는 우리 안에만 담겨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할 것이고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랑이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고 닮아 그 일에 열심을 다하여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또 그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섬김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들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형제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주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